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심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터돈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고 주목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누가복음 본문들에서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이야기하는 대로 그곳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모든 것이 응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희롱과 능욕 당하시고 또 침뱉음 당하시는 것이고, 결국은 채찍질과 그리고 죽음 그리고 부활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는 누가복음 9장에서부터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굳게 결심하셨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수치당하시고 또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예수님이 다 아셨음에도 다 아셨는데 그럼에도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예루살렘에 수치와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뭔가 억지로 들어가시는 게 아니었고 마지 못해서 들어가시는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주도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앞서서 가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2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18장 31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이끄시고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 제자들 앞서서 주도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자 하십니다. 분위기에 휩쓸려 가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맞이 못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십니다. 우리도 사명을 감당할 때 이런 적극성을 가지고 사명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맞이 못해서 억지로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것 아니라 어제 묵상했던 열무나 비유에서처럼 주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감사하고 또 주님이 우리를 불러 일하게 하시는 것이 감사한 것이니 그것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기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주도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자 하시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일부러 어떤 행위를 하시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것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 29절부터 31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둘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마을에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마을에 가면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볼 텐데 끌고 와라. 혹 누가 그거 왜 푸냐 이렇게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보내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나귀 새끼가 메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셨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실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나귀 새끼가 메어 있다는 것도 아셨을까요? 지난 수요일 묵상했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어떻게 아셨을까요? 딱 보면 예수님은 다 아실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자 하시는 것을 보면 이 일은 미리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일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계획되고 미리 준비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준비되고 계획된 일을 진행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자 입성하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또한 준비하시고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허성 교사님께서 앞으로의 사역에 대해서 나눠주시면서 이 MK빔이 구체화되기까지 1년 동안 기도하시고 준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일들에 이런 준비들이 필요하고 계획들이 필요합니다. 소위 불 받으면 하지 은혜 받으면 그때 하지 때가 되면 그때 하지가 아니라 참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일 또한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적극성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자 하신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일이 보다 더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또 이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신 일들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 준비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예수님이 타시고자 하시는 것이 백마가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늠름하고 당당한 군마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나귀는 뭔가 보잘것없고 이 작은 덩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 성인 남자가 타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동물입니다. 게다가 나귀 새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하십니까? 그것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가랴 9장 9절 한번 찾아볼까요? 말라기 앞에 있는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구약성경 1319쪽에 있습니다. 1319쪽에 있는 스가랴 9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스가랴 9장 9절은 왕에 대하여,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그런데 그 왕이 어떻다고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탄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일부러 이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시면서 내가 왕이다, 구약이 예언하고 여러 선지자들이 말한 그 왕이다, 메시아다, 이렇게 일부러 천명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이 굉장히 의도적이고 계획된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세주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이 예수님께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크게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옵니다. 한 반응은 이렇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대하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한 부류이고, 또 다른 한 부류는 이런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여러분, 36절, 3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36절과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며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나귀를 타고 가시는 그 예수님 앞에 겉옷을 펴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양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겉옷을 편다라는 것은 어떤 일종의 레드카펫을 깔아서 왕을 맞이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구약에서도 보면 왕이 지나갈 때 이렇게 겉옷을 펴서 그 왕 앞에 펼쳐놓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다른 본문들에서는 호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산나는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뭐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다면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까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어떤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거예요. 밤에 겉옷을 이불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겉옷을 이렇게 저당 잡히고 돈을 빌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유일한 어떤 최고의 재산과도 같은 것이죠.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는 돌려주어야 했던 것이 겉옷입니다. 그러니까 겉옷을 편다라는 것은 단순히 옷을 펼친다, 뭐 이런 의미 이상으로 자신의 삶을 드린 거예요. 자신의 재산을 드린 겁니다. 자신의 전부를 드린 것이죠. 유일하게 남아있는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바치고 드린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께 이렇게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주님께 아까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우리가 정말로 믿고 고백한다면 그 예수님 위해서 살고 그 예수님 위해서 살아가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 주님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면서 어떻게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지, 어떻게 그 주님께 더 헌신할 수 있을지를 우리가 기도하고 고민하고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예수님을 못마땅해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3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자들이 너무 시끄럽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결국 저들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이여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앞에서 제자들과 백성들은 왕이여 라고 불렀는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선생이여 라고 부릅니다. 네가 무슨 왕이냐라는 것이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백성들의 지도자도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4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밥그릇 빼앗아간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으로 인해 그들은 싫어합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세우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거부합니다. 우리도 이런 바리새인들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되지 않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주목하면서 살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말은 하지 않겠지만 마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언제나 예수님 기억하고 예수님을 주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4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시면서 42절, 43절, 44절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은 이 살렘이라는 말이 평화입니다. 평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성이에요. 그런데 정작 평화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선물하시고 평화를 선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죠. 이 평화의 예수님을 알지 못한 그들에게 결국 심판의 비극이 닥쳐온다라는 겁니다. 심판의 날이 이르러서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도성을 둘러싸고 포위한다라는 겁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뭐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서 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요. 그런데 그 이유가 44절이라는 겁니다. 44절 마지막을 보시면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왕이신 주님이 우리를 보살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주님이 우리를 보살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을 배척하고 그 주님을 거부하고 그 주님이 왕이지 않다, 메시아이지 않다, 우리의 구원자이지 않다, 우리와 상관없는 삶을 산다, 그분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결국은 무너지고 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주님 모시고 그 주님 왕으로 고백하고 그 주님을 구원자로 고백할 때 그 인생, 그 삶 가운데는 평화가 임하고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님 주목하고 그 예수님께 반응하면서 이 예수님 높이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진짜 평화의 삶, 평화의 인생, 복된 인생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자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주목하면서 그 예수님 마음 시원하게 해드리고 그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